저희가 출애굽기 5장 5장에 9절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같이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더 많은 일, more work, 더 많은 일을 부과해서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쓸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세상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일,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더 많은 일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랫부분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지금까지도 고단했지만 훨씬 더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IMF를 맞은 것이죠. 그렇죠? 그 전까지도 고달팠는데 훨씬 고달파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떤가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시나이까? 그들이 왕의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이오나 이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전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지정된 수효에 벽돌을 넘겨주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너희는 너희의 당일 작업 벽돌 수효를 조금도 줄이지 말라 함을 듣고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빠진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가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파라오에게 가서 자신들의 그 일을 줄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 그 일이 많아진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셨는데, 그런데 지금 영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사실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되었건, 건강 문제가 되었건,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건, 직장 문제가 되었건, 결혼 문제가 되었건, 어떠한 문제가 되었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 무슨 법조인, 무슨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 알고 있는 어떤 의사, 알고 있는 어떤 재력가, 나한테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곤란을 당할 때 파라오에게 쫓아가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파라오의 면전에서 물러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스스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 모습입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게 행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마음에 책망을 주실 때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기보다는 우리를 교정해 주려고 하는 성경 말씀 또는 우리를 교정해 주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영적인 상태가 어렸던 것이 아니라 모세도 어렸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파라오에게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모세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모세에게 분명히 표적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상태도 지금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너 아직도 못 깨닫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또 여기 보니까 6장 첫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입법자입니다. 그렇죠? 그 국가의 헌법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로 말하면 국가의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법률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의 초대 어떤 그 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자 헌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을 이 모세의 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곳곳을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 처음의 믿음은 저나 저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자칫 어떤 사람은 원래 타고난 어떤 영적인 거성,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고 보통 똑같은 성정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처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 6장에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린 믿음, 그렇죠. 그야말로 어린 믿음이에요. 예. 어린 믿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태도를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이 아이와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땅에서 오히려 쫓아낼 거다.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할 거다.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2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 거룩하신 이 이름을 이들에게 이 시점에서 또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이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때 곤란을 겪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의 결과들을 미리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이미 머리가 짓밟혔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총이 호랑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의 결과,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복된 소망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그 언약을 우리가 자꾸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이제 갈 때, 모세가 여전히 1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도 지금 차츰차츰 조금씩 그렇게 믿음이 증가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것의 그 성패가 자신이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에 설득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일이 마치 자기의 어떤 그 말 재량, 말재주에 달려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 또한 우리가 마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재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잘 안 될 때 마치 내가 그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사실 이러한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워질 때 마치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맡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재능, 말재주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은 내가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6장이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그 모세와 이 아론 이들의 어떤 가족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조금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7장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대언자의 1차적인 그 의미는 대변인이다. 지금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말씀했고 그 전 앞쪽에서는 대변인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prophet을 우리가 예언자로 번역하거나 선지자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대언자, 대신 말을 전해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절을 보시니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총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4장 21절, 또 7장 지금 3절, 또 13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총 8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집트의 그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14장 17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이렇게 강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파라오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파라오도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 그럼 쓰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파라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면, 그럼 파라오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강퍅해졌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강퍅하게 하셨으니까,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할 말이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은 이것만 보고 마치십시다. 이 해결책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15절에는 이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죠. 뭐. 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예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아예 딱 결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17절에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퍅하게 할 자를 친히 강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퍅하게 하셨는데 왜그 강퍅하게 된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럼 할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강퍅하게 된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할 거라는 거죠. 20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에게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절대 권위를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파멸하기로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어떤 사람을 예정했다 할 때, 그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이 그에게 전달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가 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어떤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A는 지옥, B는 천국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27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 즉 내가 누구였는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릇이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파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아, 나는 긍휼에 합당한 그릇이었어.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어.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씨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이었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그불 속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존하는 그불 속에서 영원히 불탔어야 할 진노의 그릇들이었어. 이렇게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만 했는데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감사도 없고,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유기하셔서, 유기견 아시죠? 유기하셔서 그는 구원을 못 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D가 됐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긍휼에 반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후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파라오가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했는데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그이 순한 마음을 가진 파라오를 억지로 야 너는 강팍해야 돼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4절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악하게 쓸 목적으로 아예 악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그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악하게 그렇게 이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악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악한 도구로 악한 날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참 긍휼을 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도하십시다.